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마음으로 듣고 믿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각 사람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려운 설교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일부 예배에서 또 은거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알고 그 사랑 자체에 감격하여서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그 중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중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희석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저를 무지하게 도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여 은혜로 가시고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을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중간에 몇 부분은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기록들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이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자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33절부터 읽습니다. 해골이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처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해놨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흰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44절부터 했습니다. 때에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하며 성소의 휘장의 가운데서 찢어져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 시간을 시작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한 설교, 낡은 설교를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으로 듣고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자기들의 직업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서 자기의 직장, 자기의 먹을거리, 자기의 사회적 위상이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사라져야 원래 평화로운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적극적으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이 첫 번째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실망감에 예수를 죽이는 것에 동참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먼저 죽이려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동조합니다. 왜요? 예수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며 예수를 환영했던 인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환영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자기들의 먹을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나아지게 해줄 줄 알았어요. 오병이어 기증에서 그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 항상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어렵다 한다고 한들 고대 사회보다 훨씬 나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오늘 먹을 게 있지만 내일 먹을 게 없었고 이번 달 먹을 게 있었지만 다음 달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뭘 먹을까? 예수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선 자기 인생들의 가장 특별한 문제, 로마의 압제 문제죠. 그렇죠? 그게 먹는 문제랑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당한 것, 자기의 상처, 자기 현재 어려움, 자기 인생의 발목 잡는 문제, 뭐요? 로마의 압제. 이걸 예수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가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로마와 싸우지 않으시고 백성들과 싸우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백성들과 싸우시고 대제사장들을 욕하시되 막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치 권력과는 부딪히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메시아 행세를 한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들은 실망감에 예수를 죽이는 것에 동조합니다. 예수를 죽인 세 번째 사람들은 세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읽어보셨던 것처럼 빌라도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죽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은 재미삼아 예수를 불렀다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돌려보냅니다. 사실 둘 다 예수를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그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이 반대했으면 누구도 예수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예수가 죽는 문제에 사실은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의 죽음을 방조함으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권력자들의 방조, 대중들의 동조, 종교 지도자들의 결심, 이 세 사람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기록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군중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 인생의 큰 잘못된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로마의 압제, 내가 갖고 있는 억울한 거, 내가 갖고 있는 숙제, 이것을 풀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내 안에 큰 어떤 날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께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어떡하죠? 내 안에 있었던 은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하나님 주셨던 선의, 이런 것이 죽어가는 방향으로 동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날 도와줄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에서 점점 죽어가도 괜찮습니다. 때론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에 반대하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 그것에 반대편에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의 장애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죽여나갑니다.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죄를 뿌립니다. 외면이라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죽여나갑니다. 때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일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내 잘나가는 인생에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예수에게 실망할 일도 없고 예수 때문에 위기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따위가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달고 내가 은혜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은혜로.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해당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느 시점에 죽어버렸다면 그것은 왜 죽었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죽은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실망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죽은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반발하여 공격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죽은 이유는 그 은혜 따위는 필요 없는 내 괜찮은 삶에 그 은혜는 방치되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살해한 자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가 거지 같아서 로마의 압제 때문에 내 인생에 껌껌이 발목이 잡히는 것인데, 예수가 그걸 해결해 줄 것처럼 3년 동안 그러더니 그걸 안 해결해 줄 거라고 내가 느껴졌을 때, 여러분들 거기 나가서 차라리 내가 능력이 없고 메시아가 아니라도 어떻게든 로마와 싸워보겠다고 하다가 밀란을 일으켜보다가 감옥에 한 바라바가 차라리 나아야 되고 싸워보려고도 안 하는 저 예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면 내 직장을, 내 명예를, 내 사회적 위치를 흔들면 그분이 없어지길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군중들 같지 않고 빌라도 같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치만 다를 뿐 이 세 명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심각하게 타격을 주면 결단하고 어느 정도 타격을 주면 동참하고 큰 타격이 아니면 방조했을 뿐, 동일하게 자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좋아하거나 방조하거나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긴 자들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들 가운데 고통당하십니다. 예수가 그들 가운데 당하셨던 첫 번째 고통은 배신입니다. 베드로조차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 소리가 예수의 귀까지 울렸겠죠. 조금 전까지 내가 주와 같이 죽겠다고 했던 자가 지금 나를 자기 살겠다고 저주합니다. 예수가 들었던 두 번째 고통은 조롱입니다.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네가 만일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더니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뭐라도 해봐라. 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가 무능력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게 만천에 드러났다라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가 당한 두 번째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가 당한 가장 큰 고통은 조롱이나 배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폭행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으십니다. 피지컬하게. 그 등에 채찍이 젖혀지고 살점이 찢겨나가고 자기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형틀을 틀고 언덕위로 올라가며 그 언덕에 도달했을 때 자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자기가 높이 들리워지고 피가 쏟아 죽임당합니다. 예수는 그들 가운데 폭행당하심으로 고통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채찍으로 때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가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군중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고통당하기를 바랬나요? 군인들이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글쎄요. 아마 군중들은 자기가 채찍을 직접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없어지기만 하면 됐지 그가 고생해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수들은 매맞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내보낼 생각으로 때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매도 맞고 매달리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없어져 버리길 바랬죠. 그렇죠? 그럼 군인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위해고 폭행했습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 빌라도고요. 빌라도가 그 명령을 내리게 하는 것들은 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고통당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배신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인격, 예수님께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그와 함께하겠다고 고백해놓고 그를 따르겠다고 고백해놓고 그 말들은 안개처럼 가볍습니다. 미안하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서운하고 불쾌하신다면 그건 예수님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인간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있고요. 그럼 우리가 했던 모든 만들이 번복되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십니다. 고통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조롱당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요. 믿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왜 이를 그따위로 하냐고. 너 왜 판단이 틀렸다고. 너 무능력하다고. 너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네가 만약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고. 네가 만약 하나님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받았던 수많은 것들은 모두 창고 속에 들어갔고 자기가 원했는데 받지 못했던 몇 가지를 가지고 그를 조롱합니다. 예수는 우리에 인해서 고통당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실제 우리에게도 폭행당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성령에게 어떤 폭력을 가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은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함께할 때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성령에게 마음을 쓸 때, 그 성령에게 시간을 쓸 때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하죠? 성령을 고사시킵니다. 고사시킨 품이 있는 말을 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좁고 어두운 틀 안에 가두어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아 그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죽기를 기대하며 고립시켜버립니다. 아, 난 요즘에 별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좀 부담스러워. 나한테 이런 마음들이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되죠. 그는 그렇게 우리 속에서 폭행당해 죽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가 우리의 조롱에 아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 배신에 아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기 좋을 땐 관계를 맺어놓고는 시간도 마음도 쓰지 않고 이쪽은 아직도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그 관계를 죽여버리면서 내가 무슨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로 인해 고통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멈추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멈추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네가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라져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실 수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거절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겠다 라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폭행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불의하고 악하고 너희들이 든 그 힘과 그 손보다 더 강한 힘으로 너희들의 손목과 발목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을 스스로 멈추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핵심입니다. 멈출 수 없는 고통에 노출된 사이의 고통은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깊게 돌아봐야 하는 지점들은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인류에 없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대 형벌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이 예수 한 명이겠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사형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럼요. 십자가만 고통스럽고 십자가만 고난이 심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예전에 능지처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뭐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글쎄요. 그걸 따져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의 고대 문명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고통만 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고통만 더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 모든 순간에도 당자라도 멈출 수 있으셨는데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떠나시거나 그가 반격하심으로 그 고통을 멈추면 그 관계는 끝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왜요?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죽임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하나 하나님은 죽을지언정 너희에게서 쫓겨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단절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멈추실 수 있으셨어요. 고통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왜요? 고통당하는 어려움의 마음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고통당하십니다. 우리의 그 조롱과 우리의 그 배신과 우리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가 또 그 하나님을 죽이고 죽이고 죽이는 반복적으로 그 관계를 죽여나간 우리의 잔인함 때문에 고통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멈출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끊으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고통당할 때는 그에게 내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얘기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나에게 상처가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마음을 닫고 있을 때 그것은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언제 내가 공격당합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그래서 내 속을 보여줬던 사람 그들이 내 속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야기거리로 삼고 평가하고 그럴 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과 단절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어려울 땐 그때죠. 이는 나를 계속 함부로 대하는데 난 이 사람과 단절할 수 없을 때. 그럼 고통이 끝나지 않겠죠. 그런 일이 인간 사회에서 유일하게 벌어지는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아이가 나를 상처 주고 공격해도 나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나는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단절해 버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통도 당장 멈추실 수 있으세요. 우리 때문에 받는 고통 하지만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와 관계를 끊기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고난 주간에 무엇을 묵상합니까? 그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잔인한 장면들을 반복해서 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잔인한 장면을 반복해서 접하는 게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이 받은 이 고통에 우리는 집중합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의 고통의 크기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고통받았는가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고통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 고통보다 더 큰 하면 사랑을 요구하는데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 힘드셨겠다를 묵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 그것을 멈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신 그 사랑의 크기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중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얼마 이후에 이 십자가의 소식을 접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여전히 원래 예수를 죽였던 마음에 머물러서 예수가 죽은 일이 죽을 만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대중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예수의 순환을 메시아의 순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이것을 정말 알았을 때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고 당장 그 고통을 멈출 수 있으셨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공격한 이유도 초라하게 짝이 없이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를 공격했었고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멈추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느낄 때 이들은 역설적으로 그 고통의 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소한 문제들에 얽매이지 않고 이 큰 사랑을 받은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더 고통의 길을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빠져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리 비난받고 공격받으시더라도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에 압도되어서 내가 그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랑이 감사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지점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지점 두 가지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 제가 이 설교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감히. 예전에 제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제가 뭘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땐 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좀 특이하네. 까다로워. 굳이 자기 아기를 보내서 죽이고 뭐 이래야지 내가 용서가 되나 봐. 그럼 본인 성격이고. 하여튼 그래서 나를 용서해줬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좋은 일이네. 그럼 이제 난 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도 괜찮다는 거지. 아,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나는 죽은 다음에 완전히 괜찮다는 거 아니야? 아, 좋은 일이다. 뭐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루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하루 진짜 고생한 다음에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거면 그렇게까지 큰 고생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좋은 일이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네. 나 이거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난 이제 무슨 죄를 지더라도 괜찮은지는 대속을 믿어. 그래서 난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야. 여기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관심에 빠져서 사는 것도 부끄럽지가 않아서 죽은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후회도 없고 하면 고통에 대한 죄송함도 없고 하면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정말 내 먹고 사는 문제 죽은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죠. 그거 외에는 관심도 없는 이기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공격하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한 여러분 이 심리는 정확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던 사람들의 심리와 같습니다. 와, 예수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죽은 다음에도 잘못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예수를 진짜 믿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않아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애인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도 사랑 좀 받아도요 사람이 정서가 나아집니다. 사람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날 좀 안아줘도요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정말 믿고 정말 누린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걸 경험해요.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게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생은 주를 위해 쓰고 싶어져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근처에 못 가봤어요.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어요? 그럼 십자가는요 내가 너무 조금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세임을 얻고 살아갑니다 정도 제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십자가를 믿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믿고자 하고 더욱더 믿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믿는 건 예전에게 끝났다? 그러나 지금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랑 어떻게 같이 해결하는 고급스러운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럼 십자가를 믿는 건 기독교라는 교단에 가입하겠다는 입교 사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건 십자가 그 사랑,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큰 사랑을 내 마음으로 이미 받아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여러분 이 신앙 위에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네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종교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네가 받아 누렸더니 네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그런 새로운 영혼을 갖고 났더니 다른 것들은 십자가의 구원.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꿈꾸시고 한 걸음씩 여기에 다가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하나 더. 고난 주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고민하시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사는 문제가 저벅저벅저벅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버리시면 여러분들은 군중이 될 거예요. 예수를 죽일 거예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가운데 서버리면 여러분들은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군중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공부 문제가 중요해요. 아이 학업을 돌봐야죠. 근데 그 학업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져서 내 마음에 저벅저벅저벅 걸어들어와 내 부모 자식 관계 한가운데 돼버리면요, 그 부모 자식 관계 망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돈 벌어오는 게 중요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족, 우리 남편이 돈 벌어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서 내 마음 한가운데로 저벅저벅 자리를 잡으면 그 가족 다 망가집니다. 어떤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게 가운데가 되는 순간 다 망가져요. 좀 군중이 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뭐 잘못했어? 로마가 압제에 치우쳐들어서 이렇게 힘든 거잖아. 이걸 아내로 해결해 주면서 뭘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이걸 해결해 주고 나서 뭐 사랑이든 뭔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를 구해준다며 도와준다며 병은 고쳐줄 거면서 먹을 건 해결 안 해줘?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로마랑은 안 싸워? 바리새인들이랑만 싸우네? 아, 만만한 타겟만 고르는구나. 관심 없어. 사라져 내 인생에서. 안 그럴 자신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가 돼버리면요, 우리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제발 이 고난 주간에 내 입장에서 걸어 나오세요.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입장에 서서 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조롱과 배신과 여러분들의 그 폭력적 행동을 감내하시고 여전히 손을 뻗치고 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을 누리면 하나님이 그 은혜와 함께 내 인생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의 문제를 같이 풀어갈 생각이 아니세요?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진 않겠지만 로마 속으로 스며들어가 로마라는 세상을 바꾸는 그 꿈은 싫으세요? 내가 내 입장으로부터 걸어나와야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만이라도 한 입장에 한번 서봐야 내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 입장에서 다시 설교를 할게요. 한 입장에 다시 한번 서봐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한번 봐야 우리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만 맞다고 고집하고 내 입장에 맞추라고 고집하고 내 언어로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내준 숙제를 풀라고 얘기하는 선에서 우리가 군중에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칩시다. 여러분, 내가 어제 집에 몇 시에 갔더라? 내가 2시 반에 갔나? 내가 설교를 몇 번을 엎었는지 몰라요. 여기 훨씬 좋은 예화도 있었어. 지금도 그 예화를 날리는 순간이 너무 아쉬워. 내가 밤 12시에 그 예화를 포기했어요. 좋은 예화인데 다른 설교에 붙여서 써먹을 거예요. 좋은 스토리도 있었어요. 성찬식과 연결되는,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양식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어요. 내 설교가 계속 껄끄럽게 내 입속에서 거슬려서 걸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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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남았습니다. 아직도 좀 더 걸러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가 껄끄러웠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왜 이렇게 껄끄럽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껄끄럽지. 너 아직 십자가를 다 믿지 않으니까. 네가 다 믿지 않는 걸 얘기하려니 얼마나 어색하겠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니들아 대겨주면 되게 좋을 텐데 나도 이만큼은 잘 모르겠어. 진짜 이 설교 되게 안 해요. 보면 나도 확. 또 하나는 그냥 조리하지 말고 여기에 양념치고 푹 익혀서 먹을 만한 것으로 내놓지 말고 좀 거칠어도 오늘 좀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한번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악에 빠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 입장에 매여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죄로부터 먼저 자유해질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부터 자유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손을 잡고 내 인생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죽이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어 그대로 변화된 사람 되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니는 연차는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십자가를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주지 않은 하나님의 원망스러워 그냥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죽여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믿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가장 이기적으로 죽은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살 생각에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과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을 붙잡고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그래도 믿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전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진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이 작은 고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고백을 긍휼히 받으셔서 저 가운데 더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큰 구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것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들이 고백했던 것들을 경험해가기를 소원하오니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서 가장 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족하나 믿음의 이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각 사람이 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어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